이민자들은 한국이나 또 일본 또 많은 곳에서 떠나서 이제 미국에 와서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을 보면은 어떤 이의 삶은 대를 이어서 어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시절도 있고 또 그것도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롯이 자기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이제 낯선 곳으로 가서 그들의 삶을 사는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들의 삶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가족들과 또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이 좀 이제 나누어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롯은 롯에게로 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다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냐면은 우리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잘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나 삼손은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출발을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그의 일생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생을 마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은 이민자의 삶으로서 축복된 모습으로 견고하게 나가고 있는 반면에 롯의 삶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이민자의 삶을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중에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롯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롯도 그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그도 양도 치고 목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그가 선택을 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함께 있을 때에 너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이제 세프레에게 분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를 우를 하겠고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그에게 먼저 줍니다. 근데 롯의 선택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어느 곳을 선택을 했냐면은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롯은 다른 장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곳은 풀과 물이 넉넉하여서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집트에 같이 짐승이나 사람이 먹을 것이 풍성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것을 선택한 조건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충만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라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보고 그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간에 어떤 육신적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항상 눈으로 보이는 내 육의 좋은 것만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 정말 내 영적으로 그 환경인 하나님 앞에 내게 축복이 되는가를 영적인 것을 고려했어야 되는 건데 롯은 그것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만 그는 부유한 것만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인생이 잘못 선택했다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교회를 우리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선택을 할 때, 또 하나 우리는 어느 내가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아니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을 할 때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선택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길게 바라볼 수 있으며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업이 좋고 이 직장이 좋으며 또한 이 비즈니스가 내게 적합하고 내가 이 교회가 내 영혼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고려 대상으로 두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육신적인 선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넘어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룻과 같이 다 재산을 싹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20여 년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떤 전자제품을 선전하는 그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를 선택하면 너는 10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광고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 한 센텐스 때문에 그들은 그 회사 것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출이 다른 해에 비해서 20%가 올랐다라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도 전자제품도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행복할 수 있고 10년 동안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어떤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신 부분으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옷은요 내가 육신으로 좋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남은 것을 선택 아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 핑계였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교회에 올까 말까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일찍 올까 안 올까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하니 오늘은 편히 쉬고 눕고 마시자 육신과 순정인 것을 선택했을 때 그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영혼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가 피곤하고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오늘 하루 쉬는 날인데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기를 때 하나님은 평생에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룻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영적인 것에 하나님 중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영적인 것에 우선되어야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빛만 우리에게 한 시간만 주지 않고 구름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9시 30분까지 됐는데도 하늘이 캄캄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환해야 될 시간이 햇빛이 비치할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캄캄하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나. 번쩍번쩍하고 또 우르르 하니까 막 무섭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지금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과 내가 다 함께 하늘이 올라갈까, 여러분들이 걱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재림하는 순간에 누워있다가 재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승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다가 가는 사람이, 먹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 할 때, 근데 우리가 죄를 짓다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위해 일하다가 우리가 가게 되면 그래도 마음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순간적으로 한 시간만 늦게 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이 생기고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더라. 근데 오늘 날씨를 보면 얼마나 햇빛이 너무나 좋은지, 저는 햇빛을 바라면서 아침에 오면서 너무너무 흥분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더 잘 나오겠다,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왔는데 제 마음이 흥분됐어요. 아마 햇빛이 좋으니까, 오늘은 햇빛이 비치니까 골프를 치기에 좋은 날씨구나 생각하면서 운동하러 나갈 수도 있고, 아 오늘은 햇빛이 비치니까 모처럼 우리 가족이 한번, 패밀리가 한번 우리 밖으로 한번 아웃오브타운에서 여행을 갔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영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영적인 선택을 두 번째로 두고 육신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마지막의 삶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순간의 선택이 왔을 때 항상 우리는 영적인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것을 먼저 고려하여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롯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물론 선택을 잘못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롯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이, 그 몇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거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롯의 뭐 가정도 싹 잡혀가고 그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재산도 다 막 빼앗겨갔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조카가 지금 붙잡혀라. 아브라함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는 자기의 사병, 개인 집에서 키우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오늘로 얘기하면 마디가드, 보디가드로 됩니까? 318명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318명 보디가드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롯의 가정을 다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산도 막 뺏어옵니다. 여러분, 롯은 내가 지금 죄악 있는 동네에 살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깨닫고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롯은 아 순간적으로 내가 한국의 말 속된 말로 해서 재수가 없어서 전쟁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내 인생에는 그런 것이 없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롯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나님이 왜 이 징계를 나한테 두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것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까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삶을 한번 돌아봤어야 합니다. 근데 롯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도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주신 기회가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그것을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주머니에다가 가방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적의 마음을 감동해 그 적들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은이며 금이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퇴직금이 아닌가, 그들에게 퇴직금을 줘가지고 그들을 가져가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400년 동안 모았던 퇴직금을 한꺼번에 민족들에게 주었다라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게 하는데 그 집을 짓는 일에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주었던 것을 보니까 다 내어놓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운반하는 어떤 딜리버리의 배달원으로서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곤고함이 있을 때 저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먼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달의 과거의 삼수에서 혹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징계와 이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징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 나의 잘못이나 혹 나의 실수 있는 것을 뒤를 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롯은 하나님께서 그의 징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세 번을 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나 어떤 일도 꼭 세 번을 뭐 출연해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기회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라면 최선을 다해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점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의 죄나 나의 잘못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그 범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보면서도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도 그들을 향하여 어떤 분노와 어떤 근심의 걱정보다도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으며 그들을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내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중심적인 것이 올바른 중심이라면 모르지만 잘못된 중심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짐승의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닭 울음소리에서도 그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다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잠시 후회만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 비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똑같은 잘못을 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환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빨리 피하라 얘기합니다. 그곳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면 자꾸 지체하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꾸물거렸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망하는데 급하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꾸물거리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롯의 몸이 지체하고 있는 건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자기의 재산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데 롯은 계속해서 여기 주하는 자리에서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너무 물질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포기하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 때 빨리 포기하고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장소가 있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에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다는 거죠. 롯이 계속해서 지체하고 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롯과 그의 가족들한테 막 손을 잡고서 끌어내고 또 뭐라고 합니까? 혹시 너의 다른 식구들이 있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식구들이 있는데 자기 딸이 약혼한 약혼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약혼자에게 지금 여기가 멸망할 것인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떠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약혼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망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면 그 두 사유와 같이 소돔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 골프를 치느라고 저도 밖에 나가서 여행하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이라고 패밀리와 함께 나가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몸보려 피울려 내 살을 찢어서 너희를 구원하였건만 그리고 그 한날을 나를 향하여 예배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신이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의 소원에 옳은 것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롯과 같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정말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미련을 버려서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껄껄껄이 뭘까요? 그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아,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도와줄 걸.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용납할 걸. 그가 죽고 나니까 용서해주지도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껄껄껄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일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여 막상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내일이 아니라 또 뭡니까?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오늘을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내가 내일 하지 하나님 내일 할게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지나고 나면 또 오늘이기 때문에 내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간과 마귀의 달력은 항상 내일 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내일 해라. 뭐 날이 오르면 하루 있느냐. 계속해서 내일로 미룰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선택을 할 때에 자꾸 지체하게 하고 미루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마귀가 내일 해라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는 흥분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은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전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롯은 바로 이렇게 지체하며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롯 자신과 두 딸은 구원을 받습니다. 즉 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롯이 그런 삶을 살고 계속해서 그런 소돔 고모라되어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가정과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이 추락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들이 또한 우리와 지금 관계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기도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님이 멸망하고 계획했다 하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는 이단에 빠지고 그런 잘못된 삶을 엄청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모니카가 신부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해도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롯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와 롯의 사위들은 그 구원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해도 때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비즈니스에 임할 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능히 구하기에 그 능력은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며 기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더 많이 기도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 기도했다면 2분을 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100% 기도를 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5분을 기도했다면 10분을 해보세요. 100%도 기도를 올린 거죠. 그러나 기도를 밥 먹을 때만 했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에도 조금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는 오늘부터 1시간을 기도하리라 너무 무리하게 작정을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나타나고, 제가 과거에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루에 내가 5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루는 되더라고. 둘째 날 되니까 4시간으로 줄어들고 3시간으로 줄어들고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1시간 정도밖에 못한. 아, 기도는 처음부터 목표를 많이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왔는데 롯은 그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를 용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성연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그네를 꺼내달라고 했을 때 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두 딸을 희생했으라도 자기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롯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롯이 나그네를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들을 대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에서 나중에 알고 그 천사로 말미암아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네,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롯은 첫째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주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삶이, 신앙 삶이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면, 아니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배운다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남편이 믿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너의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성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부부간의 신앙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가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릎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거를 보고서요. 지금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무릎에 다 대고 이렇게 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본 것을 보고 애들이 그것을 배워서 기도하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기도 하고 가정 예배 때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다 어떻게 합니까? 졸아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가정 예배할 때 기도 시간을 1, 2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30분씩 합니다. 기도 시간만 30분에. 그러니까 애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눈을 뜨고 보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깨대요. 그렇게 깨면 기도하는 사람 깨면 좀 기분 나빠하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수요성경 공부, 금요 기도에 올 때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들도 커서 엄마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린이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늦게 믿는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게 되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보고서 배워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이 맨 앞에 앉으셨어요. 나이가 60대신 장로님. 근데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리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래서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주무셨다가 나중에 깨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설교를 처음에 듣다가 중간에 못 듣고 마지막만 들었잖아요. 중간에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해석하기를 안 듣는 부분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창작자를 깨워내야 되겠다. 왜? 내 설교를 오해하고 하나님과 오해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나이가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나 젊은 어린애나 할 것 없이 잠을 주무시는 분을 깨웁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합니다. 이쪽에서 조시는데 이쪽에서 황 집사님 깨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황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나 앉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시험을 느껴요. 그래서 그 다음 아 그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쪽에서 잠을 자고 어떻게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잠을 자면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보고 얘기하면 이쪽에 얘기 안 했으니까 오해를 만들어요.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롯의 사위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소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졸아도 됩니다. 헌금할 때 졸아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 들을 때만 하면 졸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살리고 강건하게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은 예배가 실패되고 난 다음에 그리는 살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예배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는 단체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으십니다. 한 사람의 동안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실패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대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으며 집 안에서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대려감을 자는 것을 믿음의 체계에 따라서 한 사람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한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만드시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모습을 나가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며 이 믿음이 우리의 권고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롯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궤에 있을지라도 그를 불러내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정립된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은 부족한 그 부분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을 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러면 내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작은 자인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가족,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나와 일터에서 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작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주님을 섬긴다면, 내가 정말로 내가 그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롯을 구원하듯이 우리를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은혜를 거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였던 사위와 같이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롯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위들은 은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생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잡았던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축복의 모습으로 그 인생의 회복됨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오늘 주님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한 자리, 예배자의 은혜자에 나아가고 결코 롯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